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특히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의 잘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가까운 장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스테손타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버린다 혹은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버린다는 겁니다. 취소한다는 거죠. 이것은 배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건 큰 잘못이죠. 두 번째로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더욱더 큰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은요 번역하신 플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플라노이스라고 하는 말은 플라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방황하게 하다, 길을 헤매게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간을 못하는 거죠. 미혹하게 하는 영을 받으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헤매게 만들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귀신은 영어 성경에는 데빌, 악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복수형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아주 많은 그 복수를 말하는 건데요. 악마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악마를 따라가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튼 성령을 따라가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저버리면 따르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마비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비가 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철학자 루소는 양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 그는 신성한 본능, 하늘의 소리, 지성과 자유의 안내자, 선악에 대한 심판자, 인간 본능의 우수성과 도덕성의 근본,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규율 없는 모성과 원리 없는 이성의 도움을 빌려서 잘못만을 저지르는 특권을 느낄 뿐이며 그때는 누구나 짐승일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는 겉모양은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요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느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옛날에 그 노예들이 많을 때 주인들이 그 자기 소유락은 각인을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인두로 짖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팔고 하기도 하지요. 인두로 살을 찢으면요, 거기가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이렇게 인두로 찢은 것처럼 그렇게 화인 맞게 되면은 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악한 행동을 분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도덕을 무시하게 되죠.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 가게 가서 신발 하나 좋은 걸 샀어요. 근데 돈을 주려고 하니까 보니까 지갑을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사니까 주인에게 내가 이 동네 어디 가까이 사는데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으니까 내일 꼭 돈을 갖다 줄 테니까 이 신발을 줄 수 있겠냐고 그거 가져가시라고 내일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오고 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요 그 주인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겨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잘 됐구나 돈 굳었네 내 공짜로 신발 생겼네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참 얼마 동안은 편했지만은 그 기쁨도 잠깐이고요. 이분이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너 양심에 끌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을 주지 않았구나. 그 매일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가게를 찾아가요. 물론 주인은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주인은 돌아가셨지만은 제 양심에는 아직도 전 주인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른 주인이지만 그분에게 돈을 주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냐, 깨끗한 양심,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집사님을 세울 때도 그 사람이 정말 양심적인가, 양심이 살아있는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양심이 화인되고 화인맞고 믿음에서 떠나서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혼인하는 것은 그건 죄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식물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죠.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원론주의자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영지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식물은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또 결혼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불행하다, 그러나 결혼하면 더 불행할 것이다.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소크라테스는 결혼을 했는데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 부인이 3대 악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결혼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랑하는 20대 청춘 남녀가 있었는데요, 그 사육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지 처녀의 아버지가 한사코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그냥 뭐 나가서 결혼하고 둘이 살겠지만은 옛날이니까 그래도 부모님을 존경해서 결혼을 하지를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80대가 돼서 고령이 돼서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운명적으로 거기에서 옛날의 연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둘 다 요양원에 온 거죠.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결혼합시다. 그래서 80대에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결혼하게 놔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잘못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하느냐? 그 당시에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뇌파, 이 금욕주의자들.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의 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비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또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하게 하셨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거 안 좋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을 금하는 것은 잘못이죠.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8절 이해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은 아마 결혼식장 중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장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요즘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호텔을 빌려서 결혼을 하는데요. 제가 그 호텔 그 순위를 찾아봤더니 가장 그 최고의 호텔 예식장으로는 신라 호텔, 그리고 시그니엘 서울, 포시즌스 호텔, 조선 호텔,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 대여하는 비용이 얼마냐? 제일 싼 게 5천만 원에서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비싼 거는 1억 5천만 원. 물론 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장 빌리는데 1억 5천만 원을 든다는 거예요. 미국 돈으로 말하면 3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우리 교회에 오시면 공짜로 결혼하도록 허락합니다. 헌금을 한 만 불쯤 하시면 좋겠지만 3만 5천 불, 싼 게 3만 5천 불, 안 그러면 10만 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결혼했으면 또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결혼을 보면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인데요, 신랑이 이름이 뭐죠? 아담. 그리고 신부의 이름은 하와죠. 최고의 미남과 최고의 미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아담이요,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에요. 오너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 아름다운 곳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 마음대로 여기서 살아라, 여기 있는 과일 마음대로 먹어라, 딱 한 가지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 아담은 아주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빵빵한 사람이고, 또 이 신랑이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생물들, 하늘의 새들,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 모든 새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헐고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짓는데요, 여러분 새들만 해도 수천 수만 가지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 숫자를 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한참 짓다가 이름을 막 똑같은 이름을 막 계속 지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 다 다르게 지어줬어요. 그 짐승의 모양과 덩치와 모든 특성을 다 생각해서 적당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 한국말이지만은 코끼리한테 너 참새라고 이름 지어놓으면 그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동물의 왕자 사자에게 너 개미라고 해. 그렇으면 그것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 특성에 맞게 정확한 이름을 잘 지어줬어요. 오늘 우리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셔서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 이름이 배삼치 군인데 결혼 주례하신 분이 김동태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치 결혼에 동태가 주례하는 그런 꼴인데 물론 부모님은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겠죠. 그 이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아담은요 정말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죠. 아무리 재력이 호화 주택을 가지고 별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만 하지는 못하죠. 자,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혼자 있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미완 성품이에요. 그렇지만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완성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결혼 주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중매자는 누굴까요? 중매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어쩌다가 길 가다가 눈 맞아서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만드신 거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결혼을 금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프랑스 여행하다가 저 시골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 하나를 샀어요. 5불 주고 샀어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오면서 세관에서 그 세관원이 보더니만은 아주 세금을 많이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고급 목걸이라고. 아니에요. 이거 저 시골에서 5불 주고 산 거예요. 싸구려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세금을 엄청 많이 물렸어요. 할 수 없이 세금을 내고 나와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봤더니 그 전문가가 깜짝 놀라면서 아 여기 보세요. 이거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왜요? 확대기준으로 봤더니 작은 글씨가 있는데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블즈밖에 안 되는 싸구려지만은 그 안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귀한 목걸이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생활을 믿음으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 내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거룩한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갈 때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다가 자꾸 어디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찢어서 피가 흘렸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 보면 저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신가 보다, 경건한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 존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집에서 일부러 나오면서 기둥에다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었어. 여러분 그런 경건은 거짓된 경건입니다. 그건 경건한 모습이 아니죠. 오늘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고요.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서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랙티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본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후쿠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친구가 와서 하루는 닭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근데 이분이 닭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일주일 후에 오게. 일주일 후에 갔더니 한 달 후에 오게. 한 달 후에 갔더니 또 한 달 후에 오게. 그래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 닭 하나 그려주는데 무슨 3년을 기다리게 하냐고. 그래? 그러면 종이와 물감을 가져와가지고 순식간에 닭을 하나 그려서 줬어요. 근데 그 닭이 너무나 생동감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닭같이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 이렇게 금방 그리는 걸 3년을 기다리게 했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 화실로 들어갔어요. 그 화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수북 쌓인 것이 3년 동안 닭을 그리는 그 연습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잘 그린 거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도 오랜 동안 연습을 하고 프랙티스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생활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연습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경건의 연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생활, 또 말씀 묵상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교회 출석하는 생활 다 뭐예요? 우리 프랙티스예요. 이렇게 잘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살아야지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은 경건생활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습이 있다고 그러죠.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에서나 육체도요 연습을 이 그 엑서사이즈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려면은 육체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젊을 때는 운동을 많이 해서 이 머슬이 빵빵하고 그냥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근육도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육체 연습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나게 연습을 합니까? 그래서 대표가 되고 월드컵도 나가고 이번 주부터 이제 월드컵 시작하잖아요. 우리 한국 경기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보실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현역 최고 선수로서 여러분 어떤 분이 기억나십니까? 누구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메시, 또 호날두, 엠바페, 홀란드 유명 사람들이죠. 그 메시의 재산을 봤더니요 1조 3천억이더라고요. 미국 돈으로 하면은 8억 3,300만 불인가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830 밀리언 달러. 그런데 호날두는요 더 많아요. 보니까 2조 7천억 한국 돈으로 달러로 말하니까 1.8 빌리언 달러입니다. 뭐 공 잘 차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로는 옛날에 차범근 또 요즘 뭐 손흥민 대세 아닙니까? 김민재, 뭐 이강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손흥민도요 나이 이제 서른 몇 살인데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하면은 한국 돈으로 1,500억 부자더라고요. 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0 밀리언 달러를 벌었어요. 축구 역사상 전설적인 선수로서는 여러분 최고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펠레, 또 마라도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때는 참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아주 막강한 선수들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떻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연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경건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라 말합니다. 6절에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게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하죠.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헬라 문화는 신화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로마도 그렇지만은 특히 헬라 문화는 이 신화에 그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헬라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성경도 이제는 신화적으로 풀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일찌감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거기에 착념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죠. 뭐 알아야 면장한다는 식으로 내가 알아야 뭘 가르치죠. 여러분 시애틀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오버 타고 어떻게 사우스로 갑니까? 노스로 갑니까? 노스로 가야죠. 그래야 시애틀 가죠.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5번을 타시고 저 밑으로 사우스로 가세요 그러면 포틀랜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경건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양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